부활주일 이후 한 주간을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빠죠? 지난 주간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온 분들도 있었고, 또 부활주일에는 여러 가지 특별한 행사들이 있어서 많은들 마음을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활주일 예배가 끝나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Post-Easter Depress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끝나고 나면 공허함을 느낀다. 굉장히 이거는 역설적인 일인데요. 혹시 그런 공허감을 느끼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채우셔야 됩니다. 사실 부활주일에 행사가 많으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을 조용히 보내는 것도 좋은데 저도 전에 그런 교회에 바쁜 행사가 있으면 꼭 끝나고 나면 허전한 게 있었어요. 왜 그럴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함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일의 행사가 너무 복잡한 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런 행사들로 인해서 신경을 빼앗기기 때문에 막상 주일 오후가 되면 굉장히 허전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노력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무슨 뭐 칸타타를 하든 오라토리오를 하든 뭐 이런 특별한 순서가 있으면 마지막에 좀 그 후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너무 생각합니다. 순서가 길어져서 그걸 좀 생략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그런 고민을 얘기하는 교인들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끝나고 나서 찬송 들고 기도하고 좀 이렇게 시간을 끈다기보다 그런 마음들을 정리하면서 다시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끝냈어야 했는데 제가 빨리 끝내느라고 너무 급하게 끝내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아쉬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한 주간 내내 그러셨다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일에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예배를 마치면 굉장히 허전해지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그냥 원인은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게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때가 있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 안 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나서도 뭔가 채우지 않는, 충만함이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예배의 의미가 상실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예배당을 나갈 때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나갈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여러분 모두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그런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경험을 누리고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떠날 수 있도록 예배 후에 바빴기 때문에 봉사하느라고 바빴기 때문에 허전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제가 몇 분한테 들었고 또 지난 주간에 몇몇 이렇게 전원들을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었는데 옛날에 Post-Easter Depression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이 있더라고요. 결국 그것은 우리가 예배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정확하게 못 맞추기 때문에 또는 맞추고 있더라도 할 일이 많다 보면 산만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대청소하셔서 굉장히 피곤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집중하시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5절에 보면 두 터진이라 오늘 본문은요. 사실 두 가지 소문, 그렇죠, 그러네요. 네, 두 가지 터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베데스다인들이 음모를 꾸민 헛소문이 있고요. 뒤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퍼뜨리라고 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15절과 16절부터 20절, 5절씩 정확하게 대조가 됩니다. 앞에 있는 것은 거짓 소문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진짜 복음, 진짜 기쁜 소식이 있는데 마태가 마태복음을 참 멋있게 끝낸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부터 15절을 보시면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후에 혹은 예수님이 사라지신 후에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보고를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총독에게 가지 않고 왜 대제사장에게 갔을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 아니고 성전을 지키는 성장 경비병들을 타고 가서 상품 가워드가 있습니다. 성장에는요. 레이 사람들이죠. 그들이 가서 대대장들에게 이것을 보고 하니까 대대장들과 장로들이 12절을 보면 함께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다. 얼마나 많이 주었길래 마태가 많이 주었다. 마태는 스케일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개념이 굉장히 확실한 사람이거든요. 마태가 돈을 많이 줬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줬다는 뜻인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주고 군인들에게 우리가 잘 때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소문을 내라. 자, 이 말은요. 경비병들에게는 자살행위입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죄인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죄인을 놓치면 그 죄인의 죄에 해당되는 처형을 경비병들이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 군인들이었다면 그대로 그냥 처형되는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자는데 직무 유기를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와서 시험 처하는데 몰랐습니다. 그러면 뭐 그만할 거 없어요. 이건 돈 아무리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사형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라 그랬는데 아마도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도 돈을 많이 갖다 줬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로마에 보고되지 않도록 책임질 테니까 경비병들을 처형하지 말라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고 컸을 거라고 하는데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신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재능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경비병들을 매수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라고 이렇게 소문을 내도록 했습니다. 과연 제자들이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이 그럴 만한 용기나 힘이 있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로마 군인들을 이기고 12명이 간다고 하더라도 11명이 간다고 하더라도 로마 병사가 4패씩 나눴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4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보낸 정전 경비병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받지 않은 제자들이 이 군인들을 이긴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무기도 뭐 있어봐야 뻔한 무기였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15절에 가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그 사람들은 뭐 잘못하면 자기들은 목숨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일단 돈을 받고 우리가 처형을 당하더라도 우리 가족의 장래는 보장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마태는 재미있는 말을 마지막에 남깁니다.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고 퍼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말일까요? 자,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대인들이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돈을 받고 거짓말을 했다. 그들이 졸지 않았을 것이다. 졸았을 리가 없다. 그러면 이건 대제사장의 음모를 꾸민 것일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시작이 되었던 절도설의 시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죠. 전혀 근거가 없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이 군인들이 작은 틈을 타서 그 큰 돌문을 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0.01%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소문이 그때부터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까지 AD 약 60년경으로 봅니다. 어떤 분들은 뭐 늦게 85년까지로 보는데요. 그렇게 늦게 길게 소문이 났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초기에 이런 소문이 났다가 금방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꾸며낸 음모가 지금까지 제자들이 훔쳐간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는 사람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역설적이죠. 오늘날까지라는 이 표현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까지라는 뜻인데 지금도 이런 소문이 계속 있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게 동영상을 봤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두 집에 걸쳐서 한 사람은 형사였고 한 사람은 저널리스트였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조사하고 나서 결론들. 그리고 그들은 다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시작했다가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안 믿으면 아마 그 형사와 저널리스트의 말을 좀 믿으셔야 될 것 같아요. 리스토를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죠. 오케이까? 유. 그럼 지금 그 후에 그는 윌로크릭의 부목사가 돼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고 수많은 책을 썼고 지난번에 본 동영상이 그 영화에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영화가 아마 유튜브에 그대로 다 풀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공짜로 보실 수도 있으니 한번 들어가셔서 리스트로블의 예수는 역사다를 찍으시면 제 기억에 제가 10분짜리를 찾다가 옆에 1시간 얼마짜리가 있는 걸 봤습니다. 참고로 한번 보세요. 굉장히 정확하게 몇 가지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참 재미있었던 것은 AMA에서 미국 의사협회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연구한 그 보고 자료 여러분 보셨죠? 그 의사가 이분에게 그렇게 당신 그러면 AMA의 조사 결과는 믿겠느냐? 당연히 믿죠. 미국 최고의 권위 기관인데 그러나 그들의 조사에 의해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수밖에 없다 주장했다가 죽었다는 것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그들이 확증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은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마태는 결론을 정확하게 맺습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16절부터 보면 마태복음에서 여러 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도 그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계속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다가 무교절이 끝난 후에 이제 갈릴리로 갑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한다면 빌라도 총독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 잡아들였을 것입니다. 시체를 내놔라. 그런 너희들은 감옥에서 못 나간다. 그들이 갈릴리로 갈 수 있었다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서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총독이었다면 제자들을 그대로 갈릴리로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었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고 어느 산인지 마태가 기록하지 않는데요. 많은 분들이 헐몬산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냥 추정일 뿐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경배했다 기록합니다. 그들이 물론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두 번에 걸쳐서 계속 두 안식일에 걸쳐서 계속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요한은 그것이 세 번째라고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지만 이제 갈릴리 옆에 있는 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때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마 훨씬 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순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마태가 기록합니다. 그 말을 왜 썼을까요? 네. 여러분 이 간단간단한 기록들이 사실은 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 대부분 11제자가 아니라 다른 같이 따라왔던 다른 제자들이라고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11사도였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이었던 간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갈릴리까지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를 하면서도 정말 저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인가 반신반의한 사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약한 증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면 가짜를 세웠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진짜라는 것처럼 경배를 했지 의심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을 해야 맞을 겁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관심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러나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증언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열한 사도들이 예수님이라 그러는데 아닌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길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3년 반을 같이 생활했던 사도들의 증언이 그러한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바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중간만 딱 자르세요. 경배 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들 가운데에도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100% 확신을 못 갖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시지만 100% 확신하지 못하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00% 확신을 갖지 못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가 며칠 전에 본 말씀처럼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호숫가에서 질문하신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그 질문은 베드로에게 베드로만 향하신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 거기 일곱 제자가 있었다 그랬는데요. 처음에 그 일곱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사랑이 여전히 부족한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은 이 대답은 그가 정말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치의 의심 없이 한치의 오류 없이 100% 확신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넘어지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예수님을 경배하지만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 때 뜻밖의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맞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그런 생각을 했죠. 이 제자들의 의심은요 아 저가 사기꾼이다 이런 의심이 아닙니다. 예수님 같은데 야, 정말 부활하실 수가 있을까 반신반의한 unbelief라기보다는 disbelief에 가깝고 그들에게는 많은 영적인 호기심이 작동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부활할 수 있었습니까? 네, 그렇지만 그들의 의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배하지 않는 정도는 아니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100% 확신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100% 확신이 없더라도 100% 알지 못하더라도 의심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했던 한 아버지가 있었죠. 그 사람은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아니죠.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도와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오히려 의심하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의심을 영적인 호기심으로 해석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호기심이 없으면요 이 말씀이 정말 맞는가?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타적이어서 날마다 성경을 선포하며 사도들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말씀과 비교해서 검토했다는 기록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호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게 의심하는 것 같이 오해가 되더라도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때로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무조건 아멘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를 이성적으로 창조하신 이성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 이러한 흑의심, 호기심은 저는 불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돌다리로 두드려보라는 한국 속담과 마찬가지로 나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고요. 때로는 저는 말씀을 보다 그런 질문 많이 합니다. 특히 젊었을 때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고 좀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성경 보다가 참 그런 기도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더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의 말씀이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보통 이름을 붙이죠.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들에게 분명한 명령을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권세가 없는 분이었는데 다시 받았다는 뜻이 아니죠. 원래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었는데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에 의하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를 잠시 내려놓고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그 잠시 유보하셨던 권세를 다시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신성과 그 권세를 완전히 회복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사도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데요. 저희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문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 보면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이 시절로 넘어가서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현재 분사가 두 개 나옵니다. Baptizing and teaching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세 개가 나옵니다. 조금 굉장히 이상해지는데요. 원래대로 원어대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Therefore, going,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and teaching them. 그래서 이 명령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주 동사는 make disciples입니다. 제자를 가는 것과 세례를 베푸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전부 현재 분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은 사실은 go가 아니라 make disciples예요. 우리가 이거를 한국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한국이나 영어식으로 해석을 하면 전부 가라가 주동사가 됩니다. 실제로는 가라가 주동사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제자를 삼으라라는 게 주동사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가야 하죠. 그것이 꼭 아프리카로 가라, 남아메리카로 가라라는 말씀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캔스테이스로 갈 수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 갑니다. 직장에 출근합니다. 그것이 go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아무데도 안 가는 사람은 뭐합니까? 그냥 주방에 가시면 됩니다. 안방에서 부엌으로 가시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go라는 이 단어는, 가라는 이 단어는 실제로 어디 먼 데로 가나가는 그런 어떤 방향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사명은 제자를 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우리가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뭐 어디 북극이나 남극으로 가야 될지도 몰랐지만 사실 지금은 가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펜스테이트만 가도 충분하죠. 지금 펜스테이트는 몇 나라에서 와 있습니다. 거의 120몇 나라라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지난번에요. 지금 더 늘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멀리 안 가셔도요. 펜스테이트만 빙빙 걸어다니셔도 120몇 개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의 명령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전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도 사도행전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전에 처음에는 전부 제자라고 불리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것은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인으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시 빌립보서 2장으로 가면 이런 말씀이 되죠.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도록 돕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이 굉장히 고민하시는데, 지난 3개월 동안 혹시 주위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을 전해보셨나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요, 제가 3주 정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학기가 마치기 전에 정 안 되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님 주다 한번 소리 내서 지르고 오세요. 그러면 미쳤냐 누가 그러겠지만 미쳤다 그러세요. 사실 여러분들이 꼭 말로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으면 정도는 저절로입니다. 베드로는 3장 15절이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으면 그것이 나타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 뭔가 사는 게 다르다.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예요. 준비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명령합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계시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이 사람 뭔가 다르구나. 이런 질문을 하죠.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이거는요, 뭐 그런 꼬라지로 사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고요. 당신의 삶이 뭔가 달라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고난을 당해도, 손해를 봐도, 비난을 받아도 또는 아무리 바빠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면 우리는 항상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순종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사람들이 물어볼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와서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없다면 아마 다 받으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캐치하지 못하고 넘어갔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꼭 그렇게 물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 가면 뭐 생기냐? 친구들이 거의 조롱조롱 얘기를 하거든요. 제 답은 생긴다. 아, 볼래. 그러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다르게 질문하죠. 그 다음에 뭐 예수 믿으면 뭐 생기냐. 제 대답은 하면 생긴다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제 답하는 패턴을 알기 때문에 사람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러나 예,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더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분명히 주인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학생이든지 직장인이든지 가정주부든지 우리는 항상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전달해야 될 책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리고 이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리라. 마태복음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성취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로 삼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참 전도하기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전도는요, 내가 꼭 그 사람을 당장 다음 주에 교회로 데려와야 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결과고요. 전도는 과정입니다.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심지어는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동료들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면 조금씩 한 걸음씩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겠지만 1단계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과 또 우리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괜찮은 하나님이 맞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쇼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진실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변태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기심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기적으로만 살지 않으면 성공합니다. 복음적으로.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전도가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됩니다. 양보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게 희생할 줄 안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까고 저렇게 하면 손해인데 왜 저럴까? 이러한 삶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떤 동기가 생기면 그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리스트로브를 그랬죠. 왜 그 부인이 교회를 나갔습니까? 딸이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와서 기도해 주므로 그 딸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분이 정확하게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리스트로브의 부인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남편한테 그러죠. 계속 그 디베이트를 하는 동안에 남편은 못 믿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부인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딸이 살아나는 거 분명히 보지 않았어요. 그 후에도 우리는 많은 이적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리스트블이 뭐라 그럽니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부인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어났잖아요. 네, 우리의 마음, 리스트블의 결론은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증거가 없어서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십니다. 나의 교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막고 있었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마지막에 가서 오케이가 결국 우리가 우리 마음을 비울 때만 우리가 예수님을 주어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철저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손해보는 성도들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전개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자 사역의 3대 요소가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현재 분사가 3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라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간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 곳에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것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는 쇼핑을 가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일 때는 항상 나의 집에서 내가 밖으로 나갈 때는 혹은 내가 편안한 위치에서 움직일 때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영혼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명이 따라다니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컴포트존을 벗어나서 가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 밖으로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학교에는 가지만 자기의 쉘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공부만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공부만 하다 오신다. 그러면 그거는 가는 게 아니죠. 간단한 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간단한 것은 만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어디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저렇게 보내셨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항에서 트랜실 라비에 앉아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리로 보내셨어요. 혹시 여기서 어떤 영혼을 만나게 되셨습니까? 저는 출장 다닐 때 과거에 사업할 때 직장을 다니면 항상 공항에서 배고파 보이는 청년을 항상 찾고 있었습니다. 같이 우동 먹을래? 같이 아이스크림 먹을래? 예, 그러면 공짜로 터진다는 싫어할 사람이 없죠. 어떤 때는 전도 못합니다. 먹다가 시간이 없어서 빙 사야 되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많이 주십니다. 저는 원래 제가 그런 걸 비행기 중간에 있으면 뭐 커피를 마시든지 이런 걸 좋아해서 늘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인다. 커피를 사서 마시고 있으면 저를 열심히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행자들 중에 먹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거나 다른 이유가 있겠죠.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들었던 커피를 주면 나는 살짝 놀랍니다. 제가 여러 번 시도했던 방법이에요. 어떤 분들은 눈치가 빨라서 커피는 받아먹고 얘기하려고 하면 갚아버립니다. 할 수 없죠. 그냥 손해보는 겁니다. 가서 라는 이 단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카페에 가셨을 때, 식당에 가셨을 때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등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것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우라는 얘기죠. 단순히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우리가 성례 그러면 세례와 성찬을 뽑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 두 가지를 얘기 명령하셨습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이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는데요. 예, 그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거는요, 가르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제자훈련하고 이제 10주가 끝났는데 열심히 경건의 시간하고 암송들을 하십니다. 딱 끝나면 여러분 계속 하시는 분 몇 분이나 되시나요?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한 번 말고요. 두 번 이상 경건의 시간 하면서 또 암송했던 구절들 복습하시는 분 얼마나 되죠? 여러분 그거는 가르쳐 해서 끝난 겁니다. 제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가르쳐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실천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양육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제자훈련 나도 받았어 그러지 마시고요. 계속 실천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말씀 계속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암송하시고 여러분들이 훈련받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일상생활을 실천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것의 목적은 내가 교사든 교역장이든 섬김이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의 목적은 그 말씀을 이론적으로 깨닫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실천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내가 계속 배우던 또 가르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던 간에 이 가르침과 배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실천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장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 사역, 말이 좀 그런데요. 제자를 삼는 것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가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 그리고 가르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구원을 베푸는 것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성화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신 후에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사도들에게 중요한 축복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9절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조건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조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약속을 주셨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약속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참 재밌죠. 마태복음 1장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에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임마누엘에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 된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그치지 않고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 사역을 돕고 완성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사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성막이 임마누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성전이 되어서 나중에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다. 그런데 요한이 거기에 카멘터리를 얹습니다. 이 성전은 그의 육체를 가르친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성전이 구약의 성전이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음을 요한이 해석했는데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증언할 때 그 거하신다는 단어를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것은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and tabernacled among us가 됩니다.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된 것임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선언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전의 완성일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시면서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제자를 삼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이 그들을 우리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누구를 만나게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려고 하실까? 여러분 전도의 주체가 내가 되면 굉장히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순히 나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걸 알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누가 옆에서 말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셨나 보다. 내가 어떤 책임감이나 부담감 가질 필요 없이 하나님이 또 뭘 하시니까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한 거죠. 대화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편안하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도훈련의 핵심인데요. 많은 분들이 전도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에 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전도훈련의 핵심은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가 철저히 몸으로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스피커가 있으면 저게 뭐 자기가 마음대로 뭐 설교하려고 합니까? 전원을 틀어줘야 되고 제가 말을 해야만 메시지가 전달이 되죠. 우리는 그 스피커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용트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면 우리는 그 스피커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에게 가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을 받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추상적으로 이상하게 들리죠? 추천해보시면 그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예수님에게 경배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고 또 다른 하나는 전도입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을 우리가 핵심적인 사명으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는 교회는 가서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교로 연결이 되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을 이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와서 우리와 함께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는 선교로 연결이 되고 선교는 다시 예배로 연결이 됩니다. 예배와 선교의 사이클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선교적인 교회로 바뀝니다. 들어오면 예배하는 교회가 되고요. 이제 나가면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 말씀을 저는 항상 과거형으로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에게는 미래형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일 완성된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선교적인 마인드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을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선교 없는 기독교는 진정한 기독교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은 선교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후계자도 없고 경쟁자도 없는 아주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더 담대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선교적인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은 항상 선교적인 하나님, 미션 오브 갓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십니다. 그렇죠? 가서 라는 단어를 가장 잘 실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도 찾아오시고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또 부르시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갑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 통해서 모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항상 선교적인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으로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보고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달려주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끝까지 마지막 주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옆에 있던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선교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해왔다면 더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 예배하는 기회를 포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선교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무시해왔다면, 복음 전하는 것을 소홀히 해왔다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 책임을 가진 성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더 적극적으로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편안하고 자기중심적인 독시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안정을 지향하는 인간의 본성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나의 컴포트존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 누리고 끝나는 건 너무나도 아쉽죠. 우리가 우리가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더라도 그 불편한 순간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지역, 우리의 직장과 지역사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증거할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헌금했습니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선교를 향한 열정은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그래서 캠퍼스에서 또 뭐 체로키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던지 여러분 여름 동안에 여행들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모든 순간순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 생각하시고 내가 한국을 다녀온다든지 다른 어디를 다녀온다고 생각을 하면 최소 한두 명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정 나눌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얼마든지 전도는 시작될 수 있고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의 사명을 우리 삶의 일부가 될 수 있게 여러분 함께 노력하시고 결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소개하는 삶이 되어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소홀히 해왔다면 이 사명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확신 가운데 사명을 깨닫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